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청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 청원으로는 죄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와 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첫 번째 청원과 이 두 번째 청원을 서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으로 이 몸의 필요를 채우는 청원을 하게 하셨다면 이 두 번째로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우리의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식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몸이 사는 것처럼 매일 죄의 용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로 신자들의 전생에는 참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죄 용서가 매일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청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일매일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의구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영의 양식으로 구할 정도로 날마다 죄를 짓는데 과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이 용서의 삶이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의구심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것만 해도 자기 죄만으로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죄나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내려보내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내가 상대의 잘못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청원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약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서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번째 청원도 내가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두 번째 청원을 소름 끼치는 청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으로 낮은 영적 수준을 알고 계심에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셨을까 하는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의미와 이유를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두 번째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레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죄인으로 불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머레이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굉장히 황송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의 수고나 또한 우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불신과 불안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으며 또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로마서 7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법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법의 지배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지 시시껍적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지배권을 갖게 되어서 사람을 복종하게 만듭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딱 아래에 두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가 법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죄가 법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지배하에 있듯이 이 죄인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십자가로 죄의 지배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지배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그 결과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선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신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인격 안에 아직 죄가 지배하였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은혜의 지배력이 약화될수록 점점 내 안에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회심한 신자들도 은혜의 지배력이 약화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이전에 다시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돈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회심한 신자는 다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늘 불신과 염려로 늘 끙끙 앓았던 사람은 회심하여도 은혜의 지배력이 약화돼서 죄의 지배력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불신과 염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력보다 죄의 지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며 네가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될 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용서를 날마다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각별하게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각별하게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굉장히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회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만큼 죄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청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들으실까 봐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반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짓는 죄도 너무나 많아서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어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들은 남을 용서해야 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의 그 용서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의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하니까 뭐 감이 잘 안 오실 것인데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당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하니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거기에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식민지가 바치는 1년 세금의 10배가 넘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백데나리온은 당시 한 달치 임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한 달 월급이 큰 돈이기는 하지만 1년 세금의 10배가 넘는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채권자에게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왕에게 다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이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다 갚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백데나리온은 이 동료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뭐 갚지 못할 액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민지가 내는 1년 세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어떻게 개인이 감당하여 갚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해야 될 텐데 그저 왕 앞에서 다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불쌍하여서 이 왕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지만 그가 다 갚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자기가 얼마나 왕에게 빚을 졌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양이 그 범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에게 온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기쁨으로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용서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탕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데나리온의 용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탕감하신 1만 달란트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있기에 백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갚아진 빚의 양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동시에 나의 죄를 보는 것이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량이 있고 아니면 남들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탕감받은 은혜로, 그 탕감받은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 이 죄를 오페리 레마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가 빚 또는 부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돈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탕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엄청난 부담이 됨에도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든 용서의 사람이 되려 하는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믿고, 원래 미운 사람이라고 안 하죠. 미운 놈은 끝까지 믿고 싫은 놈은 끝까지 미우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단 감정이 좀 동해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언젠가 움직여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향, 즉 우리의 의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 바뀌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에 이끌렸던 우리의 의지와 성향이 이제 중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향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의지는 불신자들의 의지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죄로부터 해방된 의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의지인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사랑하고 용서하려 할 때 이 변화된 의지에서 찾지 않고 감정에서부터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용서와 사랑은 감정에서 힘을 얻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에서 힘을 얻는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앞서는 사랑,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지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를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감정, 용서와 사랑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C.S. 루이스는 정확히 본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의지를 발휘하여서 먼저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보다 먼저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자꾸만 사랑스러움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이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쁜 구석이라는 말이 사랑스러움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일단 내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면 그때 사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하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사랑하는 그런 의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사랑하다 보니 결국 그가 어느 순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서 사랑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낭만이 아니라 사랑이 전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인 선교사님 내외가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은퇴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참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마음에 이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앞마당에 있는 화단을 꽃을 심고 예쁘게 가꿨다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완전히 개망난입니다. 걸핏하면 이 둘이 욕을 하면서 싸우고 더 심각한 것은 남자가 술에 취해서 이 사모님이 예쁘게 가꾼 화단에 오줌을 싸는 것입니다. 맷붕을 타일러고 또 타일렀지만 그때만 조금 나아지지 이내 개망나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부부가 너무 미워서 막 속을 끓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가 이 망나니 부부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정말로 매일같이 맛있는 파이를 구워다가 갖다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로 마음에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만 보면 부글부글 들끓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마음의 평안이 그 사모님의 마음에 깃든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랑이 아닌 의지가 앞서는 사랑이 가져다 준 아주 달콤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퇴하신 미국 선교사님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들어서 한번 예를 설교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설교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다시피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싫으면 싫은 것으로 그냥 끝을 냈지 싫은 것을 이 사모님처럼 억지로 의지로 마음을 누르고 사랑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 50이 가깝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 인생 속에서는 전혀 경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아내와 다투더라도 먼저 말을 걸고 사과하는 쪽은 아내이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교 일부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전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내보다 더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의지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다 보니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미안하다는 그 짤막한 말 한마디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른이 아닌 어른들은 절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진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전혀 안 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유독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이 먼저 선뜻 나오지 않을 만큼 의지가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완고해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조차에게도 그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영적 수준을 아시고 주기도문에 그 내용을 넣으시면서 날마다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도 죄를 용서받지만 너희들끼리도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을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완고한 의지가 부드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아닌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은혜의 크기로 상대방의 죄를 덮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